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항상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결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왜 그런가면 직업은 몇 번이고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결혼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마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명령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조물인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모든 삶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결혼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몇 가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에는 결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자연의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 동성 간의 결혼을 아주 멋있는 것으로 미화하고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 표현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십니다.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창조의 법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인간의 생존에도 맞지 않는 그와 같은 죄악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쥐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법칙을 대적하는 매우 어리석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신 것에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 한 가족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다르게 만드셔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뜻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위로를 주시려고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로 행복하게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낳고 그 자녀를 통하여 일생의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일을 어렵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로 여기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가족을 이루는 그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산물이거나 또 자기 자신의 이기심의 발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의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남녀가 모두 성숙한 성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부터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서로가 함께 의논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구하고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결혼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책임성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결혼의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라거나 이건 잘못된 만남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서로에게 그런 것이지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부족하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이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에 결코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만났으니까 우리가 한평생 둘이 잘 살아보자 하는 정신으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둘이 좋아해서 결혼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관계가 단 둘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결혼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데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결혼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서 있어서부터 둘이 죽음이 둘을 갈라놓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세우신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자신의 아들 이삭이 결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40세가 되어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도 에서도 다 40세가 넘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40세가 넘어서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결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젊은 혈기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로서 그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자기의 배우자를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인가 분별할 줄도 알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그와 같은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잘 배우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결혼이 취소되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결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좀 너무 세세하게 하지 않고 설교하기를 원하였는데 24장을 제가 공부하면서 24장을 한 번만에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혼관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 결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고 그리고 결혼의 당사자가 자신의 결혼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그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이 리브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의 젊은이들과 자녀들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이 결혼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배움으로써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자신에게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결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녀의 결혼에 대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자녀 이삭의 결혼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살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결혼은 현실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제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식솔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라의 자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경사회나 또 다른 유목사회에서 남자들은 거친 바깥 일을 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밭일을 하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소떼와 양떼를 거느려야 했고 자신에게 있는 많은 종들에게 일일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지시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평안과 안정은 누가 지켜주고 있었는가 하면 사라가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모든 소소한 일들, 아주 디테일한 일들, 신경 써야 할 많은 일들에 있어서 사라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고 사라가 여주인으로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과 가정의 모든 일반적인 일들, 즉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가 살아가는 이 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식솔이 약 2,000명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2,000명이면 가정이 몇 가정이겠습니까? 그 많은 가정에 있는 그 자기의 그 종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가정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일들은 보통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고 사라가 그 모든 가정들을 돌아보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그녀가 감당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식구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3년을 지내면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의 삶에 매우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려워서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나이가 40세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엄마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아마도 사라가 했던 많은 일들을 이삭이 해야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어머니 사라가 감당했던 많은 일들을 이삭이 감당하면서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그와 같은 삶이 3년을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면서 사라의 뒤를 이어서 자기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여주인이 필요한데 그 여주인이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는 나이만은 늙었고 자기의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자기의 그 며느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은 자신의 어머니가 죽은 상실감과 아울러서 참으로 자기의 집을 돌아보고 자신이 참 이 무거운 짐을 함께 해야 할 자기의 아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다 자기 어머니의 빈자리로 인하여서 참 자기 집안에 아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주인이 있어야 할 그와 같은 필요를 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삶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그가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고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사람들은 대개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하고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지혜롭고 신중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는 그를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추측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적합한 해석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앉는 의자에 이 종의 손을 놓게 하고 그 손바닥 위에 아브라함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손을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맹세를 받을 때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의 그 손 위에 앉아서 그로 하여금 맹세하게 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땅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맹세하게 하고 그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맹세로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은 나이 많아서 늙어서 이제 자기의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여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여 결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마음가운데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할 수 없지만 자신이 신뢰하는 종을 통하여서 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쉽게 그냥 단순히 한번 생각나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직접 해도 누가 정말 자기의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인지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뒷조사를 다 해봐도 결정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냥 자신의 종을 보내서 그것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에는 아브라함의 대단한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고 이삭의 배우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 일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후에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는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위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종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아브라함이 결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3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자신이 거주하는 가나안의 여인 중에서 택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의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애굽에 있는 땅까지 계속 오르내리면서 거기에서 많은 족속들을 만났고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전쟁까지 하였고 여러분 그가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가운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풍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아들을 위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야 할 이 약속의 후계자, 상속자로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배우자도 함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배우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런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리 예쁘고 착하고 그리고 유력한 집안의 딸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이삭이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나그네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힘을 다해서 일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냥 둘이 일생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냥 단순히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자기의 집에 그 유업을 가업을 잘 이어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생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도 단지 좋은 조건의 배우자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함께할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린 두 번째 긍정적인 명령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일찍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 가나안으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란은 일찍 죽었지만 나홀이 세운 성이 있었고 그의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부두엘이 있었는데 부두엘에게 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두엘의 가족 중에 라반과 디브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를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적어도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평생의 반려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일생을 함께할 사람은 믿는 자여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 여러분,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깊이 생각한 것은 자기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한 끝에 하란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이삭의 배우자로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그냥 한번 생각나서 그가 취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오래 이 일을 두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면은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그가 선뜻 결정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처녀를 자기의 종이 가서 데려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이 보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삭을 보내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데려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 일의 결정은 내가 보고 결정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가지 조건만을 내거는 것입니다. 믿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을 다 보고 따져가지고 아, 이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하면 그 결혼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결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알고 결혼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일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한길 속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를 참으로 내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밖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뜻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결정으로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컸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약 500마일, 걸어간다면 20일이나 30일을 걸어가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얻기 위하여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이삭에게 믿음의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그가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 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보다는 더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남자는 적고 믿는 자매들은 많은 것이 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거기에서 참 우리의 갈등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마음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배우자를 구할 때에 아브라함과 그 종이 수고한 것처럼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조건이나 인물이나 가문이나 학벌이나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의 신앙인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혼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뭐가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어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일생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나고 부족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동일하게 서로가 서로를 뵙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어느 한 사람의 그런 희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5절과 9절에 9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이 여자가 나와 함께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처녀를 설득해서 데려올까요?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슬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단호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결코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른 모든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호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안해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다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즉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쉬운 땅이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자기의 아들이 그 땅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과 인간적인 그런 조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원대한 영적인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이삭의 배우자가 이곳에 와야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이 단지 그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결혼을 현세적인 필요와 개인적인 행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젊은이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애정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지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최소한 나의 신앙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나의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나는 당신이 좋을 뿐이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현세적인 필요와 개인의 행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이삭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선택할 그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오르내리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땅에 이미 정착해 있는 많은 그 나라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유력자로 인정하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 지도자라 영적으로 정말 탁월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동맹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정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원한다면 그 가나안 지역의 어떤 유력한 사람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고 한 성읍을 차지하거나 일정한 땅을 자신의 그 거주지로 삼아서 거기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의 장래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좋은 인간적인 그런 조건들,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아버지 집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고 하실 때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의 세대에서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녀들의 삶에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이 아브라함의 기대는 자기의 아들 이삭을 고난의 삶으로 몰아넣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현실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하는 결혼보다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는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을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런가? 내 삶 나는 꼭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바람과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조건에 합당한 배우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리브가가 이 종의 말에 따라서 위대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모든 과정과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하면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자신의 종의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삭이 가서 열심히 찾는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 성도들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배우자를 만나서 한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돕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영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